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크리스천 베이직스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을 열려고 합니다. 주보에 제가 그 강의 가이드를 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요.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네. 오늘부터 한 4주 정도는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그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한국교회에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에 한 그 자매님을 보면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누가 무너뜨렸나요? 네, 꼭 이런 표정으로 그 자매님이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러신 거 저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했는데 그 자매님이 장로님한테 일렀나 봐요. 어떤 그 목사님이 또 한 자매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아니 목사님 저 자매가 안 그랬대는데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시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의 베이직스를 이야기할 때는 네, 여리고성을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이 시간 아주 베이직한 얘기 이미 다 알고 있으나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 행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 순모임이나 또 여러 그 소그룹 모임에 가보면은요 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막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계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수준을 맞춰야 되느냐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그리고 이번 4주는 네, 젖 먹는 아이 같은 그런 수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안 맞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 드려서 시험 보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직 초보의 단계에 있는 분들 답답해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권해주셔서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네. 내가 안 그랬어요. 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에 있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셨죠?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걸어 다니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걸어 다니셨던 하나님의 실제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성경 베이직스의 4주간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기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시선 그대로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는데 품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 네, 금보다 더 사모할 것.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소중한 것, 금보다 더 내 마음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그 전반절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순금보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 금의 가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도 요즘 이렇게 그 코인이나 예, 왔다 갔다 하는 뭐 펀드나 이런 것들보다 금이 최고야 하면서 금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금은 그냥 이 세상이 예, 금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중한 것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금과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뱅크 어카운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혹시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의 역사를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할게요. 네, 이 1526년에 이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몇 년에요? 1526년이에요. 그때는요, 사실은 일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없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무슨 단어로, 언어로만? 라틴으로만 성경을 읽게 하고 아무에게나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존 위클리프한테 영향을 받았던 이 윌리엄 틴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정당함 때문에 몰래 숨어서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요, 그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이랑 이런 옛날 그 원어 성경을 가지고서는 네덜란드에서 이 번역 작업하다가 잡혀가지고 이 화형에 처하게 되는 일까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의 이 일로 인해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의 버전의 근간이 되었고, 이렇게 우리가 쉬운 언어,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언어 영어로 그것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쉽게 올 수 있는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정말 귀한 사람들의 이 피땀과 생명을 아끼지 않은 노력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의 마지막이 정말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 일까지 되었지만, 라틴어가 아닌 진짜 이 히브리어와 그리스 원전에 의해서 이 번역이 되어서 정말 정확한 성경 버전을 성경 번역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이 사람은 사실은 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견줄만한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영국에서 이 브리티시 텔레그라프라는 그런 이 매거진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는 이 윌리엄 틴들의 천재성을 셰익스피어에 비긴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가 이 화영장의 이슬로 이 사라질 때 그가 몇 마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왕의 눈을 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제임스 1세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거잖아요. 정말 영향력 있는 왕의 눈이 열려서 정말 그 제대로 된 성경의 번역을 범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보급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처럼 정말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구소련에서는요, 이 성경 출판이 금지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손으로 막 필사를 해가지고서는 성경을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이 두 달치 월급 정도 되는 해당하는 그런 금액으로까지 팔리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이 북한에다가 그 성경 보내기 이런 그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는 그 교회에서 매년마다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쉽게 가볍게 금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의 소지품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금, 순금보다 더 어떻다고요? 더 사모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는요, 소중한 책이죠. 얼만큼? 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소유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편 19편 하반절을 보시면은 1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성경은 네,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에게 소유, 금이라는 소유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고 또 내 입에 들어가서 우리는 입이 즐거워야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송이꿀, 나의 기호식품,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달달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이런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달콤함과 맛있음을 많이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짜장면보다 성경이 더 맛있나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네,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첫 번째, 금보다 귀하다. 두 번째, 꿀보다 달다. 이렇게 답을 적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 맛있는 게 있으면은 특히 이제 맛있는 그 귀한 초콜릿 같은 거 선물 받으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부셔 먹지 않습니다. 네, 이빨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입안에 넣고 네, 음미를 하고 쭉쭉쭉쭉 좀 빨기도 하고 한참을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정말 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 성경 너무 맛있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먹고 확 그냥 싸버리고 하는 그런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빨아먹어보고 맛을 보고 하면서 천천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뭐 한다고요? 따라해주세요. 성경을 천천히 읽고 묵상한다. 네, 꿀,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것은 그 달달한 하나님의 맛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그렇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까지 했어요. 금보다 소중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꿀보다 달다. 네, 답은 되게 간단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생각하셔야 될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뭘까요? 성경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젖. 근데 그냥 젖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예,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 중에는 예, 이 무유 수유를 하신 분도 있고 어쨌거나 아이들의 젖을 물려보거나 아니면은 포뮬러라도 먹여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엄마들이 안 먹을 때 왜 걱정하죠? 네, 자라지 않을까 봐, 성장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젖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막 억지로 막 먹이고 수액을 넣고 막 해가지고서는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 거듭남,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을 확신했다면은요, 이것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배고파요 하는 그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 받음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다른 것들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갈급한 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멍이 뽕뽕 나 있고 여러분 마음의 빈 양동이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꾸 다른 걸로 갖다 놓고 그걸로 그냥 지금 오늘 만족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갈급해요. 우리는 그냥 먹는 거, 수다 떠는 거, 또 텔레비 보는 거 이런 나의 일상의 소소한 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거듭난 신령한 아이가 말씀, 하나님의 젖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공허한 마음, 여러분들의 빈 마음,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의 그 답답함은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 음식을 먹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먹어야지. 때 맞춰서 먹어야지. 신생아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도 먹이고 2시간, 3시간마다 한 번씩 먹이고 정말 먹이다가 너무 짜증나서 막 애를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잠자지 못하는 분들. 네.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사실 우리 여성들 자녀를 길러보고 젖을 먹여본 엄마들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내가 이 아이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 가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 신령한 젖, 네, 성장을 시키는 신령한 젖이다. 네, 길게 말했지만 이 세 마디예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정말 금보다 귀하게 여겼느냐, 내가 과연 말씀을 입안에서 음미하면서 먹는 그 에스프레소 이 커피만큼도 못하게 이 성경을 음미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가, 애만도 못하게 2시간, 3시간마다 깨서 젖을 달라고 하는 그 아이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갈급한 것이 신령한 젖을 먹지 않아서였구나, 이것을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네,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네,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네, 참 그 한국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잘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를 인도하는 빛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우리를 인도하는 빛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요즘은 이게 셀폰에 이렇게 플래시라이트 이렇게 켜가지고 다니지만 그거 얼마나 막 멀리 비추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비슷한 거지만 이 등불이라는 거 그 당시 네, 이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의 등불에는 멀리 쫙 비치는 그래서 막 이 심리 앞이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었어요. 이 어두운 밤에 손에 들린 등불은 그냥 두세 발자국 지나면은 또 비춰야 되고 또 비춰야 되고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두세 발자국 지나면 또 비춰야 되고 또 비춰야 되고. 나 성경 보는데 왜 이렇게 만사가 형통이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읽고 쫙 보여주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한테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방법,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한 발 한 발 옮겨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비춰주시면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따라서 오늘 행동해야 돼요. 저기까지 보여서 나는 이거 할 사람인데 나는 이거 뭐 외워봤자 뭐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안 해도 되지. 가 아니고 한 발 한 발 지금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 전체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꾸 나의 생각의 인도를 받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빛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장래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그냥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다 써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앞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음을 믿는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호수아 구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한 1분 정도 걸릴 줄 알았더니 되게 빨리 찾으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찾으시는데 다음 주에도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형통과 평탄이라는 결론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고 평탄하게 할 거야 하지만 형통하고 평탄으로 가는 지름길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말씀을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빛으로 살기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빛으로 그렇게 이 성경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해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죠? 네, 뭐죠? 네, 주야로 뭐 하라고요? 묵상하는 거. 네, 묵상하는 거는 아까 입에다가 집어넣고 하면서 그것을 음미하고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는 묵상의 과정, 계속 생각하는 그 과정.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근데 이제 기억만 나. 기억나면은 뭘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다 지켜 행하라. 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부르죠?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빛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나는 정말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묵상은 그래도 하시는데요, 순종이 안 돼서 네, 힘들 때가 많아요.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모르면서 안 하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단어는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성경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진짜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단어 뭐라고요? 묵상과 순종. 다시 한번, 묵상과 순종,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 더 멀어지고 점점점 부담스러운 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책보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책 읽으면 그 책을 읽고 나면 나는 앞으로 이제 뭐 뭘 하겠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이 부담이 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묵상을 해도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거기에다가 별표를 막 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될 이 2022년이 가기 전에 말씀 안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진짜 은혜를 받으셨으면 묵상과 함께 순종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곰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예전에 수요성 예배 시리즈로 했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지금 비교한 거죠? 네, 검. 검에다가 비교했어요. 자, 검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나요? 네, 무 쓸 때 사용한다? 눈썹 정리할 때 사용한다? 어떨 때요? 어떨 때요? 검은 언제 사용해요? 네, 싸울 때, 적을 무찌를 때 사용하는 이 검투사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평화로울 때는요, 사람들에게 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이 뭐라고요?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기를 장착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영적 무기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어떻게 검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로 잠잘 때 악몽 꿀까 봐 성경을 베개 밑에 두고 잔다. 네. 오예요? 오? X죠? 네. 네. 성경 구절에 그 마귀를 쫓아내는 구절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거나 떨어질까 봐 문신을 새긴다. 네. 지금 웃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편 99편을 99번 읽는다. 이런 건 어때요?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인 생각들, 샤머니즘적 생각들이에요. 이거 성경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자면 네 어떻게 돼요? 제가 경험이 있는데 침 흘리고 자면 여기 시커멓게 이렇게 자국나요. 네. 성경책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을 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성경책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어 그리고 이 기록된 종이나 잉크 그 자체가 어떤 신령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검을 장착하고 있는 검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면은 자꾸 뭐 무서운 것이 왔을 때 막 뭐를 어떻게 하고 지기도문을 거꾸로 막 몇 번 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말씀을 장착해 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럴 때는 이런 말씀을 꺼내고 요럴 때는 이런 말씀을 꺼내고 하는 네 여러분들 과도 또 네, 마늘 깎을 때 뭐 감자 깎을 때 다 여러 가지 흉기들을 여러분 다 장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무기 아니요 주방용품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잘 장착하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으로 이기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말로 하신 게 아니라요. 늘 말씀과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로 떡으로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하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뭐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들과 생각들, 두려움들, 낙심들, 죄된 마음들을 우리한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를 인도해낼 수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검과 같아서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 성경은 그냥 그 옛날 사람들이 막 그냥 외쳐댄 게 아니라요 너 들으라고 내가 보낸 편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거나 뭔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톡이라도 보낸다면 그 메시지가 도착하자마자 막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들춰보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은 하는데 근데 대화는 안 해.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 사랑한다고 해놓고 가족들에게 대화 한 번 안 하고 그냥 사랑만. 이게 굉장히 맥센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일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이것을 열어보는 그런 우리 수요성 예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고 계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꺼내어 볼 수 있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이끌었다라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뭉뚱그려져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내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로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내실 때 시험이 올 때는 검으로도 읽고 또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을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하고 했을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정말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점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지만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셔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네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중에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뭐 진짜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3, 9, 27 하시면은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 책일까요? 네. 이거 맞추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성경은요, 한 1600년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입니다. 누가 지었어요? 모세. 예, 네, 모세가 지었잖아요. 모세는 우리가 추정하기에 BC 기원전 네. 1446년에서 1406년 정도에 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BC 1400년대 사람이 제일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를 썼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 네. 사도 요한이 썼죠? 네.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쓴 그 연대를 대충 추적을 해보면은 AD. 그러니까 예, 주후예요. 예수님이 오신 주후 90몇 년, 94년, 5년 하는 90년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BC 1400년 전이에요. BC니까 이렇게 더 가야 돼요. 그리고 AD 거의 90년, 100년 정도 되니까 약 1600년 동안, 예, 대단하죠? 한 권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한 1600년 정도 동안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저자가 40명 정도 된다. 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군요. 왜 그래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한 번에 다섯 개를 쓴 저자도 있고, 그쵸? 바울 서신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40여 명 정도가 66권의 책을 쓴 저자의 기록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 66권, 신약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밑에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써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다음 주에 구약 성경부터 시작될 때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할게요. 정경화가 이게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에요. 네. 정경이 되어간 과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죠. 정경이란 말을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성경이 이 66권으로 딱 캐노나이즈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캐논이라는 말은, 예, 기준, 예, 표준. 그래서 예전에 헬라어로는 이거 이게 길이랑 막대를 재는 그런 도구 캐논이라고 사용해서 어떠한 것을 재는 기준이나 척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 성도의 인식과 행위의 척도가 되고, 아, 이게 영감성과 계시성이 있는 책이 맞는가? 이런 표준, 기준을 가지고 정경으로 66권을 정하게 됐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성경은 누가 쓰셨다고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진 66권의 이 책들이 하나로 끼어져서 한 권의 성경이 되었다. 이거 자체가, 이런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경으로 된 66권의 책 40여 명이 다 각자가 모여가지고 같이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신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들을 1.1회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들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책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내 삶의 호흡과 맥박으로 지금 동안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았던 인생의 바이오리듬, 내 삶의 맥박과 호흡을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내야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너 이렇게 숨 쉬어야 돼. 지난번 이거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숨 쉬었지만 이제는 네가 사랑의 숨을 쉬어야 돼. 용서의 숨을 쉬어야 돼. 자비의 숨을 쉬어야 돼. 그렇게 그런 맥박과 호흡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요 감사의 계절, 제가 이 11월을 감사절기라서 감사 시리즈로 설교할까 하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